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과 모든 인질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안보리가 양측 간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과 일본, 알제리 등 안보리 10개 선출직 이사국들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이날 1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상임 이사국인 미국은 기권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결의안에 하마스에 대한 비난이 포함되지 않아 미국은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확대 강화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반입과 관련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태평양 국가 파푸아 뉴기니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으로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24일 오전 6시 22분 파푸아 뉴기니 북부 이스트 세픽주 암본티 마을 인근 약 35km 깊이에서 일어났으며 사망자 외에 주택 천여채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앨런 버드 이스터 세픽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세픽강 유역에 자리잡은 수십 개 마을은 지진이 발생한 24일 새벽 앞서 일어난 큰 홍수에 대처하고 있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스트 세픽의 크리스토퍼 타마리 경찰청장은 구조대가 밀림으로 뒤덮인 외딴 지역에 진입하고 있다며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인구 약 900만 명의 서태평양 섬나라로 서쪽으로 일본, 인도네시아, 동쪽으로는 미국 서부와 멕시코, 칠레 등과 함께 환태평양 화산대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이완의 샤오메이친 부총통 당선인이 유럽연합 EU 의회 부의장과 회동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24일 보도자료에서 샤오 당선인이 유럽의회 의원 내 초당파 그룹의 초청으로 유럽의회를 방문했다며 로베르타 메솔라 의장을 대신해 오트마 카라스 제1부의장이 샤오 당선인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샤오 당선인은 라인하르트 뷰티코퍼 유럽의회 대중관계 대표단장, 미하일 갈러 유럽의회 타이완 우호그룹 의장 등과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또 타이완과 EU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진전을 보여왔다며 타이완 중국 관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지난해 6월 EU 정상회의 결론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EU 이사회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타이완 해협 내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뷰티코퍼 단장이 이끄는 범유럽 녹색당 대표단은 25일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면담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 공연장에서 22일 발생한 테러 공격의 사망자 수가 최소 137명으로 늘었다고 러시아 당국이 24일 밝혔습니다.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1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테러에 직접 가담한 4명을 체포했으며 러시아 언론은 이들 모두가 러시아에 사는 타지키스탄 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러시아 락밴드의 공연이 예정된 모스크바 외곽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 난입해 자동 소총을 난사하고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사건 직후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는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에이드리안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공격의 책임은 오로지 ISIS에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또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브리짓 브링크 대사는 25일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아침에도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키이우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 닷새 동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최소 10차례에 걸쳐 40여 발의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북일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영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을 비롯한 코리아 스터디 그룹 의원들이 25일 한국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남북관계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4도, 최고기온 6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최소 10차례에 걸쳐 40여 발의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도 북러 무기 거래를 규탄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오늘날 러시아와 이란, 북한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Since late December 2023, Russian forces have fired more than 40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procured from the DPRK in violation.
우드 차석 대사는 22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2023년 12월 말부터 러시아군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에서 조달한 북한제 탄도미사일 40발 이상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격이 최소 10차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수품 조달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ince September 2023, Russia has procured more than 10,000 shipping containers, the equivalent of 260,000 metric tons.
2023년 9월 이후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즉 26만 톤에 달하는 군수품 혹은 관련 물자를 조달했으며 이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 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두 나라가 거래한 컨테이너가 최소 만 개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 차석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함으로써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once again urge Russian Federation to uphol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By immediately stopping its military cooperation.
그러면서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유엔 헌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에서 조달한 무기를 사용했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Russia has used weapons procured from North Korea which are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우리는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는지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몰타의 프란체스카 가트 차석 대사는 우리가 규탄해야 할 무기 이전은 여러 건의 결의와 제재 체제에 대한 위반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거래라며 북러 무기 거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President, the arms transfers that we should condemn are those between the DPRK and the Russian Federation in violation of multiple countries.
이어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바로 이 안보리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는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북러 군사 협력을 비난했습니다.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탄도미사일과 포탄을 포함한 상당한 양의 군수품을 북한으로부터 활발히 공급받는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비난하는 것은 냉소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particularly cynical that Russia laments Western weapons while actively receiving significant supplies.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군수품이 약 만 개의 컨테이너 분량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동맹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키슬리차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даже несмотря на оказываемую военную, финансовую и политическую помощь,
네벤자 대사는 군사적, 재정적, 정치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패배를 향해 끝없이 나아가고 있다며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정권의 상황은 비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방에서 이뤄지는 러시아군의 성공적인 진격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후퇴하고 있고 탈영도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많은 이들이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식하고 다른 나라들의 지정학적 야망을 위해 기꺼이 죽길 원치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방의 꼭두각시주의는 끈질기게 행동한다며 그들은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고기 분쇄기에 던져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네벤자 대사는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북일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협상판을 만들기 위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25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최근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전에도 말했듯이 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며 단순히 순회 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기시다 총리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북한을 한사코 적대시하며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우리의 적으로 간주돼 관역에 들어오게 돼 있지 결코 벗으로는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담화를 내 정당 방위권에 관여하지 말고 납치 문제를 장애물로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정상회담의 단서로 달았습니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주권적 권리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금지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미합니다. 불법 무기 개발을 용인하고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북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이번 담화에서 재차 확인한 겁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의제라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비록 물밑에서 정상회담 관련된 접촉과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번 김정은 부부장 담화가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본 민영방송 TBS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김 부부장 담화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보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전에 말했듯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후 김 부부장의 담화를 인지하고 있다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쉬지 않고 작업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려는 북한 측 요구사항에 대해선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결례임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관련 물밑 접촉 내용을 연이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판을 만들기 위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물밑 접촉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일본의 대화 의지를 시험하고 동시에 미한일 대북공조의 균열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의지, 그 다음에 새로운 아젠다 수립의 의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확실하고 이게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일본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의사타진했다라는 그 자체만을 알림으로써 사실 북한에게는 손해볼 건 없다. 이게 깔려있는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김 부부장이 별 진전도 없는 사안을 놓고 직접 이딴 담화를 내고 있는 것은 북한도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달 전통적 형제국인 쿠바가 전격적으로 한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광폭의 외교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러시아와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착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엔 노동당 대표단을 중국, 베트남, 미얀마에 파견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의 지난달 담화는 김 부부장 개인 자격의 담화였지만 이번 담화는 무게감 있는 공식 담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신냉전 외교를 펼치면서도 미국,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쪽에서는 강경 전쟁관계를 전환하고 그 외의 외교관계에서는 지금 신냉전 외교의 개발 등 방폭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신냉전 외교를 지렛대로 중국, 러시아, 사회주의 형제국, 그다음에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면서 특히 미국, 일본과도 관계를 열어놓고 있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이례적으로 좀 적극적인 모습이거든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을 만나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외교 채널로 정보를 공유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북일 접촉을 포함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소통의 세부적 내용까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일 접촉에 대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본이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4일 인민군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탱크사단과 산하 제1탱크 장갑 보병연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부대에 대해 조국 해방전쟁, 즉 한국전쟁 시기 제일 먼저 서울에 돌입했고 수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무군을 세움으로써 군이 그리고 서울이라는 칭호를 새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의 영웅성과 용감성의 상징부대인 제105 탱크사단이 전군의 본보기답게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사단의 공격과 방어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105 사단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인민군 탱크병 대연합부대 간 대항훈련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영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코리아 스터디그룹 의원들이 25일 한국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남북관계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미동맹을 통해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면서 자유로운 평화통일의 달성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상황이라며 김정은은 평화로운 통일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사일 도발 등 수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장관에게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기도 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들 의원들을 만나 북러 협력이 군사에서 정치와 경제 분야로 확대되는데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문제를 다루기 위해 22일 개최하려던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초 안보리는 22일 비확산 북한을 의제로 회의를 열고 오는 4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에 안보리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유와 추후 회의 개최 일정 등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0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해당 패널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임무는 1718 위원회의 활동 지원으로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유엔 회원국과 관련 유엔 기관, 기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해 조사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해마다 3월에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탈북민들이 고문 방지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엔과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탈북민들이 북송시 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문서화돼 있다는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2일 중국 정부가 1951년 유엔 난민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이며 북한에서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문 방지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한 회의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민들은 북송 뒤 고문, 성폭력 및 젠더 기반의 폭력, 강제 노동, 처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관행은 여러 해 동안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구에 의해 광범위하게 문서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문, 자의적 구금, 직결처형, 강제 낙태와 기타 형태의 성폭력을 당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탈북민들은 강제 송환되면 고문과 성폭력, 초법적 살인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앞서 지난 15일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유엔인권이사회 부대 행사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출신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Persons from DPRK who come to China illegally for economic reasons are illegal migrants, not refugees.
아울러 현재 북한에서 고문 또는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외교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8일 개최한 북한에 관한 상호 대화에서 중국은 북한 주민들의 중국 입국을 언급하는 이 살몬 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 사람들, 즉 탈북민은 절대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중국의 법과 중국의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위반했다며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공격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영국 의원들이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미한영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영국 내 탈북민들을 만나 중국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APPG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 의원은 20일 뷰이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APPG 소속 주요 의원들이 전날 영국 의회에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75분간 매우 긍정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PPG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터너 특사의 깊은 헌신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터너 특사와 인권을 다시 의제로 삼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함께 협력하길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보도 자료를 통해 터너 특사가 17일부터 21일까지 제네바와 런던을 방문해 현지 관리 등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알토너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는 앞으로 인권과 인간 존엄성 증진을 위해 3국의 관할권 모두에서 초당적이고 지속적인 의제를 개발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과 더불어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회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엔 알톤 의원과 영국 총리 직속 종교자의 특사인 피어나 브루스 하원 의원 등 여러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의 주요 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또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이 모임 소속 알리시아 컨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날 의원실에서 터너 특사를 별도로 만나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관련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편 터너 특사는 전날인 20일 영국 내 주요 탈북민들을 런던의 미국 대사관으로 초청해 2시간가량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날 면담을 공동 주선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티머시 조 국장은 20일 BOA에 인권운동가인 박지연 진검다리 공동대표와 지난해 중국에서 북송된 김철욱 씨의 언니 김규리 씨, 이정희, 재영 탈북민 총연합회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담 분위기가 매우 훈훈했다며 탈북민들은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미국과 영국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고 터너 특사는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중국의 그 강제 북송에 관해가지고 계속해서 규탄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도 이제 그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하고도 어떻게든 중국 정부하고도 계속해서 대화를 연결해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이 대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 국장 또 탈북민들이 한국과 영국 등 타지에서 겪는 정체성 혼란에 대해 토로하자 터너 특사는 자신도 한국에서 태어난 뒤 미국에 입양돼 자라면서 정체성 문제를 겪었다면서 경험을 공유해 서로 동질감을 깊게 느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국장은 개인적으로 올해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오른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며 터너 특사에게 중국 정부의 뻔뻔한 허위 주장에 대응해 미국과 영국 등 파트너 국가들이 추가 인권 제재 등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22일 EU와 한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서울에서 21일 열린 제20차 한EU 공동위원회와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측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회담에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EU와 한국은 니클라스 크반스테림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 실장과 김희상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 조정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제20차 한 EU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EU 대변인은 또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EU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U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 안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으며 양측은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향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EU 대변인은 양측이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도 강조했으며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유지의 중요성도 부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고 양측이 안보 파트너십과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 보건, 디지털 등 주요 분야에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위원회 양측은 지난해 5월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제10차 한EU 정상회담의 성공을 평가하고 당시 체결된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파트너십 이행 성과를 점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EU 공동위원회 회의는 지난 2001년 이래 매년 서울과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경제, 통상 분야 의제뿐 아니라 북한 등 한반도 현안을 비롯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 협의 창구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왔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대사가 북한에 억류 중인 사람들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송환을 위해 국제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억류자 가족들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제네바를 방문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했던 한국의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22일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 문제에 관한 뷰의 논평 요청에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내 주민과 탈북민들뿐 아니라 김씨 정권이 한국인과 외국 시민들에 대해 자행한 인도적 범죄인 납북자, 억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도 포함된다며 북한 문제의 국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강제 실종 문제를 비롯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통일 한반도를 위한 약속을 견제하고 있다며 북한은 올해 11월로 예정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상호 대화와 부대 행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와 외교부도 21일과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제네바에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10년째 억류 중인 최충길 선교사의 아들인 최진영 씨는 한국 정부가 주최한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에 참석해 자신과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 가족뿐 아니라 일본의 메구미 가족, 미국의 오토 원비오 가족 등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로 가족과 이별하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도와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특히 지난 18일 나다 알 라시퍼 유엔인권 부대표를 만나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최충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볼거 투르코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보내는 서한과 김국기 선교사의 아내 김희순 씨가 과거 VOA를 통해 남편에게 보냈던 공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최 씨는 이와는 별도로 19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같은 서한을 전달하고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제사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호소했습니다. VOA가 22일 입수한 서한들에 따르면 김정욱 선교사의 영인 김정삼 씨는 김 선교사의 억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뒤 동생의 안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 한국 정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동생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석방,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 정부는 동생을 중대 범죄자라고 주장하며 생사 확인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 최고대표 등 국제사회가 이러한 반인도적 문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충규 선교사의 아들인 최진영 씨는 그 열악한 곳에서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건강엔 이상이 없는지 수만 가지 생각이 든다며 마음이 너무 아리고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버지와의 추억을 설명하면서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함으로 아버지가 꼭 건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국기 선교사의 아내 김희순 씨는 지난해 3월 귀의에 전달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니 눈물만 난다면서 살아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당신이 무사히 석방돼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다. 외롭더라도 힘을 내세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실 거라 믿는다며 무사 귀환을 염원했습니다. 김정삼 씨는 이날 BOA에 전임 정부들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안타깝고 서럽기도 했었다며 현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또한 제에게도 또 많은 힘이 된다 하는 부분도 말씀을 같이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제 또 노력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감사드린다 하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현재 3명의 선교사 외에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 등 총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뷰에이는 억류자 가족들의 서한을 전달받은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이 사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달 초 이 문제에 대한 뷰에이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북한에 너무 오랫동안 억류돼 있는 전쟁 국군 포로와 납북자, 억류자들이 확실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단계를 언급하며 평양에 손뜻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중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대선을 8개월 앞두고 미북 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는 잇따라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중간 단계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랩 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서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에 변함이 없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also willing to consider interim steps on that pathway to denuclearization.
다음 날인 5일 국무부에서 한반도를 담당하는 정박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고위 관리도 북한 비핵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리들의 이 같은 발언을 평양에 대한 대화의 손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약간 변했다고 본다며 랩 후퍼 선임 국장이 실제로 초점을 맞춘 건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활동이고 북한과 일종의 위기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논리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의 발언 이후 북한과 미국은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에서 11일 기간 중 진행된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 기간 중 도발을 자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일 북한 특수부대 훈련을 그리고 7일엔 포병 사격 훈련을 지도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도발은 없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북한 행태와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미한 연합 훈련 기간 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헤이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5일 국방성 담화를 낸 것도 달라진 대목입니다. 북한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냈지만 발언 수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상당히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 3월 7일 미한연합훈련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대응이 따르는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도 올해 연합훈련에는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자유의 방패 훈련에는 미 해군의 니미츠 항모 강습단과 미 공군의 B-1B 전략 폭격기가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항공모함이나 전략 폭격기, 원자력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은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이영정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과 북한 모두 이번 훈련에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미북 간의 모종의 마크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기류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두고 서로 그 갈등을 피하는 분위기인데요. 북미 간의 어떤 물밑 접촉이 있었거나 중국을 중재로 한 북한의 행동 자제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미한연합 군사훈련에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여부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합니다. 정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1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관여할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외교만이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11월까지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공식적인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보다는 미북 마크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pen dialogue, I don't think that helps President Biden, but back channel negotiations, that's a possibility.
미북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선 구도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양자 대결로 확정됐으며 여론조사를 보면 두 사람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편에 줄을 댔다가 다른 편이 승리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북한이 바이든과 트럼프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이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바이든 정부와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둬서 바이든 정부가 추구했을 때는 바이든 2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해군 쪽 협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어게인 하노이로 가는 대안이 있거든요.
북한은 이미 1월부터 미국의 대선에 대비한 전략적 포석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선 북한은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해 각각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서 평화통일과 동족 같은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이 하나의 조선에서 두 개의 조선으로 바뀐 겁니다. 조원범 박사는 이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얘기를 토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한국이 길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선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것은 당시 한국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는 일북 정상회담 등을 거론하며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 객원 교수 겸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 기자는 북한이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 접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에 반발하면 미북 협상이 안 되거나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마키노 기자는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한미군 한국군하고 군사훈련을 취소하면 안 된다거나 북한한테 핵무기 보유를 좀 인정하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애드바이스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북미 협상에 여러 가지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좀 그 북미 협상하고 좀 북미 협상을 병행하도록 한다는 그런 논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또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5일 이후 한 달여 동안 서해 완충구역 포격과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5번에 걸친 순항미사일 발사 등 총 12번의 무력 도발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했으며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아직 없습니다. 북한이 초음속 무기 개발 등은 계속하겠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고 이용종 북한연구센터장은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기본적으로는 그 한미합동군사연습이나 올 봄까지는 본격적인 도발을 자제하면서 어떤 좀 내부적인 역량을 축적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8개월 앞두고 한반도 정세는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북 관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또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비오에이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3월 31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고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4도, 최고기온 6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1도에서 14도, 안주 흐린 가운데 4도에서 12도, 양덕 역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0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흐립니다. 낮 최고 아침 최저 기온 4도, 낮 최고 기온 12도. 구성 흐린 가운데 4도에서 13도. 강계 역시 흐린 가운데 3도에서 14도 사이 분포 보이겠습니다. 시천 구름결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3도, 낮 최고 기온 12도. 해주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4도에서 13도, 개성 역시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3도에서 14도, 신계에 구름 많이 낀 가운데 2도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2도, 신포 구름 낀 가운데 1도에서 9도, 장진 흐린 가운데 영하 4도에서 7도로 예상됩니다. 청진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 최고기온 9도, 성진 구름 많은 가운데 1도에서 3지연, 1도에서 10도, 삼전 역시 흐린 가운데 영하 8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와 미국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아프리카 전역의 파트너십을 강화, 확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4개국 순방의 첫 방문지인 카보베르데에서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약 50만 명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카보베르데와 미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환영했습니다.
It is extraordinary that Cabo Verde is the first country to complete two
블링컨 장관은 카보베르데가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의 두 번째 합의를 완료한 첫 번째 국가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이제 세 번째 합의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합의 중 하나인 이곳 프레이아 항구에 상당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과 보건 안보를 논의 의제로 삼고 있는 블링컨 장관은 카보베르데가 말라리아 퇴치 인증을 획득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보베르데의 정치적인 안정을 칭찬했습니다.
I have to also tell you that for the United States, Cabo Verde is truly a beacon of stability in the region at a time when
블링컨 장관은 나는 또 여러분에게 카보베르데는 이런 불안정과 도전의 시기에 진정으로 이 지역 안정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는 서아프리카 지역을 뛰어넘는 것이며 우리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30톤이 넘는 마약인 코카인을 압수하면서 카보베르데와 법 집행과 마약 단속 협력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카보베르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서양 협력 파트너십과 같은 다자간 기구들은 미국과 카보베르데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카보베르데의 강점은 평화와 안보, 안정,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nd we want to leverage those strengths to the benefit of Cabo Verdeans, but also Americans, and in fact, the entire.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카보베르데뿐만 아니라 미국인들과 전 세계 이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파트너십, 당신들이 한 일에 대한 존경, 그리고 미국과 카보베르데 사이에서 더 많은 것을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5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의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상회담은 상대가 있는 얘기라며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낮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이전에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총리 직접 감독 아래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관계 개선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며 납치 문제에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으므로 정상회담을 하려면 이 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북한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과 모든 인질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안보리가 양측 간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과 일본, 알제리 등 안보리 10개 선출직 이사국들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이날 1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기권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결의안에 하마스에 대한 비난이 포함되지 않아 미국은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확대 강화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반입과 관련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식량 구호물자 트럭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필립 라자니니 집행위원장은 24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충격적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 해제를 주장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가자지구 내 임무 수행을 막는 일은 더 많은 현지 주민들을 굶주림과 탈수, 피난처 부족으로 사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업무를 담당해온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일부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라자리니 위원장 일행의 가자지구 진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 일부 지원국들은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서태평양 국가 파푸아 뉴기니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으로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24일 오전 6시 22분 파푸아 뉴기니 북부 이스트 세픽주 암분티 마을 인근 약 35km 깊이에서 일어났으며 사망자 외에 주택 천여 채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앨런 버드 이스트 세픽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세픽강 유역에 자리 잡은 수십 개 마을은 지진이 발생한 24일 새벽 앞서 일어난 큰 홍수에 대처하고 있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스트 세픽의 크리스토퍼 타마리 경찰청장은 구조대가 밀림으로 뒤덮인 외딴 지역에 진입하고 있다며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인구 약 900만 명의 서태평양 섬나라로 서쪽으로 일본, 인도네시아, 동쪽으로는 미국 서부와 멕시코, 칠레 등과 함께 환태평양 화산대,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 공연장에서 22일 발생한 테러 공격의 사망자 수가 최소 137명으로 늘었다고 러시아 당국이 24일 밝혔습니다.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18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테러에 직접 가담한 4명을 체포했으며 러시아 언론은 이들 모두가 러시아에 사는 타지키스탄 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러시아 락밴드의 공연이 예정된 모스크바 외곽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 난입해 자동소총을 난사하고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